오늘 35절서부터 본문은 48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4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굉장히 구조 자체가 간단해요. 종들이 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를 깨워서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 말하고자 하는 몇 가지 성경적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35절 첫절을 좀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종들에게 부탁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준비를 위한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 원형을 어디서 볼수 있는가 하면 유월절 때 유월절 식사를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식사하도록 명시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의 형태를 보면 전부 이렇게 그냥 걸치기만 하게 돼 있죠. 의복 자체가 통짜로 돼 있고 박스형으로 돼 있고 해서 그대로는 활동하기가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의복을 늘 갖추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의복을 늘 준비하여 갖추고 있어라. 자,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서 있으라는 말도 그 준비하라는 차원에서의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모아지는 종들에 대한 태도의 초점은 준비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봤을 때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암시를 사실상 담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근데 이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우리가 섬세하게 이해해야 될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요. 유대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는 주로 저녁에 갑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시작을 해서 보통 잔치가 무르익어 끝날 쯤 시간이 오늘 여기 소개된 2경, 3경 시간입니다. 그럼 2경, 3경은 언제쯤 시간을 얘기하냐면 한 새벽 3시. 그러니까 밤새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넘어가면 이제 곧 동이 트어와요. 그러니까 이 새벽 3시경은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어둠이 막바지에 이를 때그 3경의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잔치가 그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은 어느 친척 집에든지 지인의 집에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랬어요. 돌아와. 아날로세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돌아와라고 번역에서는 사실 좀 적합한 번역은 아니에요. 돌아와라는 말보다는 출발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어디서 출발한 걸까요? 그 거점. 잔치가 이제 막 끝나고 그 잔치집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조금 의역을 해서 돌아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의 의도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돌아온다는 얘기나 뭐 출발을 했다는 얘기나 그뭐 같은 얘기 아니냐? 좀 틀려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어떻게 어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표현과 오늘 여기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서 출발했다라는 표현은 뭐가 더 긴박성이 더 살아나고 확실합니까? 출발하셨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원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그 다가오는 종말과 다시 오실 신랑의 시간이 이제 임박했음을 여기서는 더 긴박성 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나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매우 그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의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곳곳에 이 종말의 긴박성에 대한 사인을 요소에 드러내시고 감추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나 성도들은 뜻밖의 그 종말의 긴박성과 종말의 그 현실성을 말하지 않거나 세상의 환몽에 취해서 또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와라는 말은 사실은 주인이 이미 출발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종들은 더 긴박성 있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또 조금 더 깊게 보십시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떻게 열어줘야 돼요? 곧 열어줘야 돼요. 실컷 잠자고 있다가 아니면 옷도 안 입고 있다가 지금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데 요즘처럼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시스템도 아니고 누군가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옷도 안 입고 있다가 이러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문소리만 나면 바로 자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몰두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혹시 아이를 그 이모네 집이나 아는 집에 어린애를 맡겨놓고 엄마가 잠깐 볼일을 보러 장에 가거나 해보세요. 그럼 그 남의 집에 물론 알고 잘 돌보는 집이겠지만 맡겨진 아이는 전부 모든 오감과 신경이 어디에 쏠려 있는 줄 아세요? 문소리에 쏠려 있어요. 잘 놀아요. 울지도 않고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아요.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사실 아이의 그 애기의 모든 그 세포, 신경, 의식 세계는 문소리에 다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좀문 밖에서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엄마인가 보다. 엄마? 애들이 이래요. 그런 광경을 보면 마음이 짠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 다시 오심을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몰두해서, 아, 벌써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은 아닌지. 어디 신랑이 멀리 떠나 있는데 항상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이 기다리는 마음이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뭔가 수상한 아내는 벌써 오면 어떡하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뭔가 지금 불편한 상황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종말과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한 뭐예요? 그런 몰두해 있는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37절을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원어학자인 A.T. 로버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본문을 깨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곤고하다. 이 헬라 사람들이 이 깨어 있다는 단어를 곤고하다, 경각시키다, 교훈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깨어 있다. 자, 그런데 깨어 있다라는 말과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게 돼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선뜻 이해가 돼요? 이런 그 한번 그 예증을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효도를 하면 뭘 받는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 맞아요. 효도를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효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복이 있는 자가 효도를 하게 됩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도 성경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복된 자가 됩니까? 복된 자가 깨어 있는 겁니까? 복된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누가 깨어 있느냐? 잠 없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복된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복을 받은 사람, 깨어 있어서 복을 누렸던, 복이 있어서 깨어 있을 수 있었던 이 종들이 받는 대접이 뭐예요? 뭡니까? 주인이, 아까는 허리띠를 종들이 띠고 주인을 맞았는데, 그렇게 주인을 맞은 종들이 뜻밖의 대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누가 띠를 띠고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그림은 어디서 이렇게 흘낏 본 듯한 그림 중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날밤 발을 씻으시죠. 근데 발을 씻으실 때, 씻기실 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가는데 허리에 뭘 띄어요? 수건을 띄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입니다. 이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쯤 와서 순서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만류를 하죠. 아주 기특한 예의를 갖춰서 만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냉정한 태도를 취하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날 베드로의 문제가 오버를 해요. 그래요? 그 아예 모욕까지 시켜주시죠. 모욕까지 시켜달라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그 모욕은 뭐예요? 그 목욕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얘기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발의 위치는 뭐죠? 우리 인체 중에서 매일 일상에서 오염이 되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매일 더러워지니까 씻어야 돼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매우 중요한 구원론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으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누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구원. 반면에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완성되지 않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것까지도 누가 책임지셔야 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구원의 전체의 약속과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을 삼박자 왈츠, 삼박자 왈츠라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팅,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악의 영역과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박자 삶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복 있던 종들이 대접을 받아요.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의 발을 섬기면서 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온전히 주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재림의 그 긴박성. 그러나 이미 마치 그 거점에서 주인이 출발한 것처럼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출발한 그분을 그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분의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 결혼식을 공부해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유대인은 결혼식을 두 번 하죠.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 날짜는 아버지가 지정하는 몫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 준비된 상황을 봐서 이제 저 정도 되면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아들을 호출해서 데리고 오라. 명령이 떨어지면 한달음에 달려가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히든데이라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들의 목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몫이에요.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를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5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여러분 시간은 모를지라도 그 즈음은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황을 보면 이제 그 즈음이 됐다는 걸 확신해요? 확신하지 못해요? 확신합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보아서 지터가 자꾸 흔들리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도래하고 있구나.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집을 떠난 그 긴박성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나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나 뭔 분명합니까? 그때 그 즈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준비는 복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또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날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소중히 열어가는데 복된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군선교 중에 있는 대원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수도권 선교 또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소중히 살아갈 하루 새날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